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예원입니다.
에스겔 말씀을 보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초대 손님은 바로 이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신 분입니다.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어떤 고통을 겪으셨는데요. 눈물도 많이 흘리셨지만 또 죄책감에도 많이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시고 위로를 얻었다고 합니다.
가슴 아픈 상처여서 그냥 숨길 수도 있지만 어디선가 아파할 한 사람을 위해 오늘 용기를 내주셔서 나왔고요. 예전엔 간호사이시기도 하셨고 네. 지금은 성폭력 예방 강사로도 활동하십니다. 평택 함께하는 교회 임금주 사모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사모님하고는 네. 좀 새로운 인연으로 이렇게 만나게 뵙게 된 것 같아요. 그죠?
예,
사실 저희가 전혀 몰랐는데, 네. 저희 CBS의 이제 라디오국에 네. PD님께서 오늘 행사장에 가셔서 예. 사모님의 사연을 듣고 직접 섭외를 네. 해주셨더라고요.
네.
어디서 어떻게 만나게 된 거죠?
제가 간호사로 올해 근무를 21년 정도 했었어요.
네.
그리고서 이제 사무가 되면서 병원 일과 이제 같이 이 사무 예. 일을 같이 할 수는 없겠다 싶어서
네.
또 교육을 계속 맡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게도 기업체 강의랑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기업체 강의를 갔다가 안전협회에서 이제 관리감독자로 오셔서 예. PD님이 교육을 들으시는데
예.
제가 교육을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은혜라는 말을 꼭 쓰고
예.
그리고 또 제가 사모라는 걸 밝힙니다.
예. 예.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 명함을 주시면서
예.
강의가 아니라 간증 듣는 것 같았다고 그러시면서 프로그램에 이제 기회가 되면 오시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예.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강의를 많이 다니시는데
네네.
전도도 하시고 뭐 기도도 하시고 그러세요?
아, 네. 한 번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잖아 싶어서
예.
그런데 제 마음에 이제 사단이 준 음성이었죠.
예.
야, 오버하지 마. 그런데 너가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야, 여기서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
예.
이렇게 음성이 들렸는데 제가 주저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버하지 말라니 그 말에 이미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오버해서 사랑해 주셨는데 음성을 주실 때 순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을 예. 했어요. 아버지 예. 얘기를. 그랬더니 들었던 학생들 전부 다 그 자리에서 많이 울기도 하고 뭔가 모르는 성령님의 그런 임재가 그곳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학생들 동의를 구해가지고 한 명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면서 예. 예수님을 믿으라고
와.
아주 대놓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고 나서 제가 왜 그런 감동을 하나님 주셨는가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을 들었던 학생 중에 비슷한 상처가 있었던 친구가 있었고
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상담으로 그분을 돌봐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맞구나라고 확인하고 되게 감사했었어요.
예.
그 뒤로도 기회가 되면 이런 프로그램 정말 새롭게 해서 저도 되게 많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네.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막연히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네,
PD님
네.
명함을 받자마자 정말
예.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솔직히.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드러내놓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때부터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네.
이게 현실이 될 수도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냥 손 얹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명함에 손을
네,
얹고
네. 아,
예, 그러면서 새롭게 하셔서 PD 작가님께 연락이 와서
예.
그 뒤부터는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기도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아, 이 프로그램에 나오려고 금식?
네, 네. 네.
아니
40일 정도 저녁 금식하면서
아니, 뭐 정치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니, 왜냐하면
예.
그냥 너무 비현실적인 일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하나님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 또 교회에서 아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랑 또 다른 거니까 네,
되게 사모님이 이렇게 금식하셨다니까 저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너 아까 떡 먹고 왔지? 죄송합니다. 저희 너무 죄송해요. 너무 먹고 왔네요.
나오기 직전까지 두 개 먹었고.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세로키 하소를 놓고 이렇게 금식까지 하시면서.
그러니까요. 예.
아, 근데 그만큼 많이 들었고 떨리더라고.
네. 예, 그래서 이세로키 하소를 너무 애청하셔서 아까 여기 수술이 들어오자마자 이세가 그세군요. 그래서
맞아, 맞아.
네.
다 보신 거예요.
네, 이걸 다 보신 거예요.
아, 다 봤어요. 이세가 저 정말 그 쇼핑 호스트 그분이
열심히 파시려고 했던 그세. 어머, 이게 거기였군요. 그래서 굉장히 세트 자체를 우리 스튜디오 안을 반가워하시더라고요.
네.
저희도
네.
반갑고 아무튼 하느님께서 또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맺어주셔서
네, 네,
또
맞습니다.
오늘 방송에 이렇게 자리하게 해주신 네.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뭐 말씀하셨지만 조심스러운 이야기라서 저희도 네. 참 질문 드리기도 참 조심스럽게 네. 여쭤보는데 이제 아버지를 언급하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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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버지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걸까요?
아버지께서는 뭐 주변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말하고 네. 또 신문에 기고도 할 만큼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긴 한데 네. 생활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런지 술에 많이 이제 의존하게 되고 저희가 네. 1남 6녀 7남매거든요.
예.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까지 되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정신병원이랑 이제 왔다 갔다 좀 하셨어요. 예. 입원을 해야 될 정도로 알코올 중독이 있으셔서
예.
근데 이제 술 기운에 약 기운에 그래서 그런지 제가 14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근친상간이라고 하죠. 그렇게 성폭행을 하셨었어요. 저한테.
14살부터요?
그래서, 네. 14살부터. 네. 그래서 6년간 그런 아픔이 있었고 그걸 당연히 아무에게도 말할 수는 없는 그런 아픔이 있었죠. 네.
아니 14살이면 사실 뭐 너무나 어린 나이인데
그렇죠. 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라는 존재, 아버지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아야 될 또 민감한 나이에
네.
그렇다면 이제 아버지 굉장히 좀 뭐랄까 집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두렵고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되게 예. 양가 감정이었던 게
예.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고전무용하고 이렇게 해서 주변 예. 식구들한테 되게 예쁨을 많이 받았어요.
예.
애교도 많았고
예.
그래서 어디 데리고 나가면 술 마시지 않았을 때는 정말로 많이 이렇게 자랑도 하고 정말 저를 예뻐해 주셨거든요.
예.
근데 14살 때부터 아빠가 이제 이뻐서 그러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런 행위를 했지만 그냥 그게 막 계속 믿고 싫고 이렇게 그 부분은 정말 싫었지만 그 외에 멀쩡하게 있을 때 너무나 젠틀하게 잘해주신 착한 아빠였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는 되게 양가 감정이 있었어요.
예.
저런 아빠를 그리고 또 그때 당시는 그게 저만 있는 상처인 줄을 누구한테 말하지 않았으니까 모르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조금 더 나이가 들고 알면서 이게
예.
이게 있으면 안 되는 일이 맞구나를 네. 알게 되는 거죠. 지금처럼 막 이렇게 미디어에 뭔가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없었고
예.
그런 걸 접할 일도 없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어머니에게 좀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었나요?
엄마가 제가 볼 때는 그런 아빠였기 때문에 물론 예. 사업도 하시고 하셨지만
예.
엄마는 항상 그냥 생활 전선에서 7남매를 키워야 되니까 늘 고생을 하시는 거였어서
어머님 매일 그러니까 나가서 일을 하시고
네 엄마는 늘 돈을 벌고 계속 일을 하셨었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엄마는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예.
굳이 그거를 얘기를 하겠다는 생각도 못했고 그냥 입 밖으로 내는 거 자체도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머니도 너무 놀라실 것 같고
그렇죠. 당연히 엄마는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래서 엄마에게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죠. 혼자서. 네.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 뭐 미움, 뭐 여러 가지 감정이
공존했겠네요.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엄청 미웠다가도
네.
또 아빠가 잘해주시고 밖에 나가서 막 저를 자랑하시고 그러면 그냥 그 안에서는 그냥 아빠가 원하는 모습대로 지내려고 했고
네.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은 이게 뭐 아무한테도 남을 수 없는 고통이 나중에 막 골마지고 썩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 혹시 차라리. 뭐 믿었던 가장 친한 친구 이런 친구라도 있었으면 정말 고민을 같이 나눌 수 있었을 텐데.
네 맞아요. 저희가 어떠셨어요? 제가 20살 정도 이제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아빠도 이제 기운도 없으시고 그리고 또 그때부터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적극적으로 이게 아니라는 걸 알고 거부를 확실하게 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행위는 없어졌는데 제가 23살 때 처음으로 이제 마음을 줘서 있던 친구가 있어서 네. 그 친구한테는 처음으로,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말을 해봤는데 결국 그 친구는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고 그렇게 가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저는 사람을 되게 많이 의지했었어요. 그 친구를. 왜냐하면
그렇겠죠.
하나님에게 네. 말씀드리는 거 외에도 사람에게 주는 그런 위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미국으로 가면서 교회 안에 괜히 이상한 소문이 내가 아버지와 관련된 그런 소문이라는 게 이렇게 말이 전해지면 와전이 되니까 그러면서 되게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수덕수덕 하는 게 막 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그치. 제가 캐묻지는 않았는데 그렇게밖에 생각은 할 수가 없죠.
그럼요. 가버린 친구니까
어쨌든 야. 그래서 그래서 되게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사실 엄마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어둠이 늘 있었죠. 내가 깨끗하지 못하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근데 그 다른 게 좋은 의미의 다름이 아니라 나쁜 의미의 다름이었기 때문에 제가 혼자서만 알고 있는 그 어둠이 늘 있었어요. 원래 되게 외향적이고 되게 애교 많고 막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반장하고 이런 거 좋아했던 전데 혼자 있을 땐 항상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어둠이 있어서 그 친구마저 그렇게 처음으로 믿고 말했던 친구마저 가고 나서 제가 23살 때 자살을 하려고 약을 모았어요. 그때가 간호대 졸업반 여름방학이었는데 마지막 학년 여름방학이었는데 100알이 넘는 약을 또 학교 때 양약을 배웠으니까 수면제만 먹어서는 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뭐 근육이완제든 뭐 혈압 떨어뜨린 약이든 혈당 떨어뜨린 약이든 이런 약들을 다 100알이 넘는 약을 모아서 엄마한테 저 아침에 깨우지 말라 그러고선 처음으로 이제 정말로 끝내려고 했죠. 그 친구를 그만큼 많이 의지했었어요, 제가. 그런데 그렇게 자살을 하려고 결심을 하고 나중에 약을 먹은 지 한 개종시계가 있었어요, 네. 집에. 그래서 개종시계가 들어보니까 한 6시간 정도 지난 것 같던데 소리가 다 들렸어요. 근데 숨이 이만큼 딱 차올라서 이게 마지막 숨이겠다 싶은데 눈도 안 떠지는 거예요, 근육이완제를 먹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 숨이고 죽겠구나 싶은데 그 순간에 하나님한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하나님께 어떻게 매달리셨어요?
그냥 죽으려고 했지만 사실은 제가 아버지한테 그런 일이 있을 때도 8살 때부터 교회를 갔었으니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14살 때 그때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의료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교사로 왜 이렇게 서원하는 그런데 그때 막 방언도 그때 받았고 수련회에서 순복음 교단이었거든요. 방언도 받고 막 하나님 실질적으로 방언이라는 게 내가 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막상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 사실은 살고 싶어요. 지금 살려주시면 이게 마지막 숨일 것 같은데 살려주시면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기도를 하는 들으시고 제가 그때 아까 숨도 이게 마지막이고 눈꺼풀도 올리지 못하는 그런 근육이 풀어진 상태에서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힘이 조금 생겨서 기어서 엄마한테 금방으로 가서 엄마 저 약 먹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그대로 쓰러져서 부산에 있는 대동병원에서 한 며칠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네 그렇게 살아났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또 남자에 대한 자체에 대한 두려움, 혐오감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후에 또 결혼도 하셨을 거고 결혼 생활은 어떠셨어요?
제가 부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부산을 떠나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는 열심히 했었고 늘 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던 되었으니까 서울대병원에 입사를 하게 돼서 서울로 올라오게 됐어요.
네.
그래서 발령 합격은 받아놓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한 3개월 정도 알바를 했었는데 그때 남편을 만났고 저는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인생에 이제 결혼은 없다.
네.
그리고 대학 가면서 더 이제 이런 경험이 나에게만 있는 일이라고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냥 제 스스로가 자존감이 되게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결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남편은 해병대 제대하고 가장 이렇게 호기롭게 이렇게 딱 그 시기여서 복학하기 앞둔 학생이었는데 그냥 그때는 술을 마셨으니까 맥주 한잔 하면서 친구처럼 동갑이었어요. 네. 그래서 친구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되게 말하는 코드가 잘 맞아서 남편에게 처음 이제 사귀는 친구, 그냥 친구로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의 아픔을 너도 어떻게 하나 보자라는 사실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네가 나를 좋다고 하지만 너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나 보자라는 마음이 좀 있었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뜻밖에도 얘기를 해주냐면 옛날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지금 네가 있는 모습이 넌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이 저에겐 되게 좀 새로운 어떤 마음이 약간 설레는 되게 좋은 박력 있는 남편이었어요.
네. 남편 덕분에 오히려 좀 회복됐겠네요. 네,
그렇죠. 네, 온전하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줬으니까 네. 괜찮다라고 했으니까.
아, 네. 그럼 그 후에 결혼 생활은 좋으셨겠네요.
저는 계속 병원 생활했었고 예. 복학해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가 예. 결혼하고 6년째. 예. 대장암 말기로 진단을 받아요.
남편분이요?
네. 아, 갑자기 32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집에 갔더니 나 오늘 똥 누다 쓰러졌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무 배가 아파서 쓰러졌는데 일어나 보니까 화장실 바닥에 누워있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제가 서울대 병원에서 분당 서울대 병원으로 옮기고 네. 개원을 하던 2003년도였는데 그래서 검사를 다 해봤는데 대장암 말기 였고 간으로 대장에서 시작한 암이 간으로 전이가 됐는데 간에 너무 많이 퍼진 대장암 말기였어요. 그 선고를 받았을 때가 저 32살 생일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남편이 저는 사실 그 선고를 받았을 때 제가 결혼하면서 동시에 교회를 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시어머니께서 예전 시어머니께서 네. 남묘랑계교 2대째 내려온 남묘랑계교 집안이었어요. 결혼을 허락할 때 엄마 친정엄마한테는 지금도 아직 말 안 한 일인데 엄마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었고 어머니께서 조건이 그거였어요. 너가 기독교인 거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너 조건이 있다 대신 내가 믿는 이걸 믿으라고 하진 않겠지만 너 교회는 가지 마라 그랬는데 그때 당시는 그게 얼마나 큰 건지를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봤을 때 네. 알겠다고. 왜냐하면 삼교대를 하면 신규 간호사들은 거의 주일날 쉴 수가 없어요. 어차피 네. 교회 못 가니까 그냥 알겠다라고 답을 했죠. 근데 그거에 대한 약간의 하나님한테 대한 미안함이 늘 있었어요. 예. 그래서 교회를 못 가고 그때부터 항상 그 서울대병원에 그때는 교회 지금도 교회가 있지만 안에 거기 가서 그냥 예배당에 가서 주일은 어차피 성수를 못하고 갈 때마다 그냥 그러고 십자가 불만 보면 좀 내가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늘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선고를 받았을 때 저는 정말 내가 교회를 안 가서 하나님 나에게 벌을 주시는구나 처음에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렇게 해서 투병을 했었죠. 계속해서. 네.
그 남편 어떻게 되셨어요?
2006년도에 2007년도에 네, 그렇게 36세 나이로 하늘나라로 갔죠.
네. 그때 자녀들은 없었어요?
아이가 그때 당시에 딸이 10살 그리고 이제 8살 아들 그렇게 있었어요. 네.
아빠 몫까지 다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엄청 컸을 것 같은데.
당연히 그랬고 그리고 저는 되게 원래 외향적인 성격이고 지금은 성격이 좀 바뀌었지만 외향적이고 되게 활달하고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어둠이 있지만 사람들한테는 더 그렇지 않은 척하고 그랬던 거라 그냥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가장에 이제 가장이니까 그렇게 지내야 된다고 지냈었는데 근데 그때 남편이 가고 나서 저에게 어둠의 그림자가 있다 온다는 걸 제가 깨닫지를 못했어요. 당연히 교회는 계속 가고 있었고 그런데 병원으로 갑자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남편 가고 그해 12월 달에 1년도 안 되고 4월 달에 갔는데 12월 달에 전화가 와서 본인이 외국에 있다가 왔는데 장식이가 이제 갔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조문도 못 갔다 외국에 가 있어서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 이름도 얘기하고 정말로 이렇게 되게 친했던 선배인 것처럼 얘기를
남편 생전에 친했던 지인이라고?
네네네 선배라고 자기가 그러면서 이렇게 연락이 와서 조문도 못해서 그런데 혹시 자기가 이제 한국 왔으니까 어머니 아버님 뵙고 인사드려도 되겠냐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아, 네, 네, 그러고 애들 얘기까지 하면서 되게 뭐 어떤 에피소드들까지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그냥 친한 선배였나 보다. 조문을 못해서 인사를 하려나 보다. 그렇게 해서 집으로, 우리 집에까지 왔었죠. 그때 제가 어머님하고 아버님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다 사별하고도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 와서 다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지낼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당연히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간호사로서 그때 당시 지금 요양원이라고 하죠. 널싱홈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막연히.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그렇게 운영할 수 있어야 나중에 아이들도 데리고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경제적으로 제가 독립을 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있었던 차였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아는 사람이, 그분이 자기 아는 사람이 널싱홈을 이렇게 하는데 사업적으로 이렇게 연결해 줄게 되니까 인수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점점 그 사이에 지금 다 말하지 못할 여러 가지 믿을 만한 어떤 뭐 집에 와서 뭘 준다던가 이렇게 굉장히 호의를 베풀면서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였던 거예요. 방송에도 일단 나갔고 남편이 저는 안 하고 있었지만 싸이월드라고 그때 당시에
있었죠.
거기 지금 뭐 인스타나 뭐 이런 것처럼
페이스북처럼
본인 자기 이제 스토리를 많이 올려놨었는데 저는 제가 그걸 안 하니까 한다라고만 알고 있었지 거기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몰랐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정말로 친해서 알고 있는 걸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홈페이지를 보면서
미리
다 알았던 거예요.
미리 사전에 사전에 다 이렇게 계획해서 접근을 한 거였죠.
방송을 본 거죠.
네, 방송을 본 거죠.
타겟을 잡았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타고 들어가면 요즘처럼 뭐 이름 알고 뭐 얼굴 알고
정보가
그러면
나오죠.
정보가 나오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이야 뭐 핸드폰 잃어버리면 많은 정보를 잃어버리고 막 이런 걸 다 알지만 그때는 저도 사이월드 안 하고 있어서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조차 못했고 근데 이제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한테 그 널싱홈 인수받으러 이제 갔던 사람들 만났던 사람들도 다 알고 봤더니 알바로 고용된 사람들
다 갔어요?
예, 나중에 다 제가 이제 쫓아다니면서 이거를 확인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을 때 다 이제 그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래서 결국은 그때 남편 사망공금 1억 그때 당시 큰 돈이었어요. 지금도 크지만 1억과 그리고 제가 분당 서울대병원 이제 직장인 이제 대출을 할 수 있는 것까지 해서 2억이 넘는 돈을 사기를 당하게 됐죠.
아이고. 어느 날 잠적했어요?
그냥 계속해서 그 사람은 연락이 왔는데 제가 그런 것들이 거짓이라는 걸 알고 더 이상 끌려다니다가는 이게 안 되겠다라 싶은 생각에 제가 끊었어요.
한번 고소하거나 뭐 고발하거나.
물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뭔가를 하기는 제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교회는 늘 다니고 있었으니까 제가 저희 순장님한테도 의논을 해봤지만 더 이상 끌려다녀서 거기 쫓아다니느니 그냥 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잊어버려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해봐도 그 일 자체가 저에게 너무 자책감을 많이 주잖아요. 너 어떻게 돼 내가 그것도 구분하지 못하고 너무 그 저 스스로 바보 같다는 생각에 제가 외부에서 볼 땐 정말로 똑똑한 애였는데 왜 그걸 구분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니까 그냥 내가 거기 쫓아다니면서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느니 차라리 그냥 없었다 생각하고 내가 앞으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연락을 차단했어요. 제가 끝에는
그 대출 받고 했으면 대출 갚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한 게 우선은 그때 당시 아무 얘기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큰일을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이며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말하지 않고 내가 이걸 빨리 어떻게든 해봐야 되겠다 생각했던 게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근데 간호사 월급은 물론 분당서울대병원 월급이 좋았지만 안 되겠다는 생각에 그때 이제 먼저 간호사를 하다가 보험 영업을 하고 있던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를 통해서 보험 영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막 전국에서 1등도 하고 막 월급이 1,000만 원도 넘게 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빚을 갚아 나갔지만 그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중간 계속 투심이 들어오고 결과 그러면서 점점점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워지고 내가 언젠가부터는 보험 영업을 하면서도 직업을 선택한 게 이게 소명이 아니라 돈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점점 사람들한테 멘트를 이렇게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대인 기피증이 심해져갖고 그리고 은행 추심은 계속 들어오고 언제까지 얼마를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그러면서 점점점 더 많이 어두워져 가고 있었죠.
뭐 신용은 괜찮았어요?
아니요. 나중에는 이제 두 번째 자살을 하고 나서 결국은 개인 파산을 하고 신용 불량자가 됐는데 예. 우선은 그렇게 예 그랬었죠.
아니 두 번째
아 예 왜냐하면 제 마음에 자꾸 은행 추심이 들어오고 독촉이 들어오니까 그 원래 정말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항상 그러지만 수사이드 그러니까 자살을 한번 시도했던 사람은 또 그 경험을 또 하기 때문에 그때도 입원을 시키라고 했던 그 말이 맞는 예. 것이 그냥 다 끝내버리고 싶었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돈을 예. 많이 벌어서 갚아 나가도 결국 계속해서 이제 추심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때는 이미 병원을 그만둔 상태였지만 병원에 놀러 갈 수는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정말 이제 다 끝내버려야겠다. 그리고 또 저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너희 하나님 뭐하니? 라고 나중에 시부모님이 알게 됐을 때 말하게 되는 걸 듣는 게 너무 무서웠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 계속 저희가 지낼 곳이 없어서 시부모님하고 계속 사별했지만 살고 있었으니까 이걸 알면 내가 계속 여기서 살 수 있을까? 막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꼬리를 물게 되니까 결국은 두 번째로 자살을 제가 하려고 시도를 해요. 주사를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놔야 되겠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내일 아침에 그냥 좀 깊게 수면 좀 먹고 요즘 잠을 잘 못 자가지고 깨우지 마세요. 이제 미리 말을 해두고 두 번째 자살을 준비해서 이제 그러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내야지 하는데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네.
그전까지 사람들도 잘 안 만나고 있었고 그런데 그 친구가 만약에 그 친구가 전화를 안 했다면 전화 안 받았을 텐데 그 친구가 누구였냐면 보험 영업을 할 때 알게 된 후배의 이제 젊은 아가씨인데 제가 그 친구를 볼 때마다 늘 하나님은 참 쟤는 사랑하시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아가씨인데도 새벽기도 늘 가고 하나님한테 늘 이렇게 교제하면서 정말로 내가 봐도 너무 예쁘게 신앙생활하는 친구였었어요. 그 네. 친구가 전화가 딱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죽는 걸 아무도 모르는데 얘한테라도 말을 해야겠다 예.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화를 받았는데 여보세요도 하지 않고 은경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보세요도 하지 않고 걔가 전화 받자마자 뭐라고 그러냐면 언니 왜 죽으려고 그래?
네.
오,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소름이 돋지만 그때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네.
제가 너무 놀래서 은경아 너 왜 그런 말을 해?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막 발발발 떨면서 이미 듣자마자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언니가 죽으려고 하면 죽으면 차라리 아이들 얘기나 엄마 얘기를 했으면 제가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언니가 죽으면 사단이 언니 영혼을 데려가면서 팔짱을 끼고 예수님을 조롱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이미 언니 왜 죽으려고 그래? 라는 그 말 자체가 저에게 이미 소름이 돋았는데 그게 그림이 딱 그려지면서 정말 제가 죽고 나서 그 영혼을 이렇게 데려가면서 사단이 팔짱을 끼고서 예수님한테 아주 비웃는 얼굴로 조롱하는 그 모습이 그려지니까
예.
제가 그거는 안 되겠는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한테 갖고 있었던 미안함이나 죄책감이나 근데 그 상황에 예수님이 그렇게 조롱을 받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차라리 아이들 얘기를 했으면 내가 너 지금 무슨 말하냐 끊어라 그러고 했을 텐데 그렇게 말하는 그 상황에 제가 얼른 끊어 일단 너 이상한 말 자꾸 왜 하니 그러고 끊고 나서 제가 막 너무 진짜 사시나무 떨었어요. 이걸 어떻게 알았지 싶고 그 상황이 막 그려지니까 이걸 도저히 제가 맞을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를 부르고 어머니 저 사실은 죽으려고 했다고 그때 우리 집에 왔던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돈이 이만큼 갔고 지금 제가 이런 상황이라 너무 죄송하다고. 근데 저 너무 무섭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도 깜짝 놀라죠. 어머니 마부님도. 그리고 자초지종을 다 들으시고서 지금 그래서 당장 해결해야 될 게 뭐냐. 제가 그때 그렇게 하려고 했던 날 일주일 뒤가 은행 추심을 이제 정리해야 3천만 원이 당장 이렇게 갚아야 되는 데드라인이 있던 때여서 그걸 해결해 줄 테니까 너 보험 영업 그만하고 이제 간호사로 다시 와라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급한 거는 그렇게 해결이 되게 됐죠.
그럼 그 당시에 그럼 이미 신용불량자가 된 거예요?
아니요. 그때 그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신용불량자로 이제 개인 파산을 하고 우선 3천만 원 급하게 해결하고 나머지 이제 신용불량자로 장기 동안 이제 무이자로 갚아 나가야 되는 그 신용불량자 상태가 된 거죠.
네. 한 몇 년 정도?
9년부터 16년도까지였으니까 한 7년 정도를 그렇게 원래는 10년 정도였었는데 어쨌든 7년 정도 제가 계속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그 신용불량자면 현금 서비스도 못 받고 카드도 못 만들고 그냥 돈에 있는 현금이 다 쓰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시부모님께는 말씀을 드렸지만 친정에는 그것도 얘기하지 못했어요. 형제들도 있었고 엄마도 계셨지만 아빠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고 그랬지만 그거를 아까 말했듯이 말을 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면 굳이 걱정을 끼칠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해서 제가 어머니께도 이제 엄마한테 말씀드리지 말아달라고 했고 그러면서 이제 개인 파산을 하고 신용불량자로 계속 돈을 벌면서 계속 이제 제가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갚아 나갔었죠.
그럼 뭐 저 아는 목사님 설교에서 빚은 곧 죄를 부른다라고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빚을 지게 되면 실제로 뉴스를 통해서 많은 극단적 선택한 사람들의 보도를 보게 돼도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해서 경제적으로 취득을 하려고 한다든가 결국 빚진 자가 죄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현상들이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앞이 캄캄하면 그 다 자라지도 못한 아이까지 차에 태워서 바닷물에 뛰어드는 사고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슬픈 일이죠. 실제 그렇게 경험을 하신 거잖아요.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럼 그 이후로도 그런 충동이 좀 계속 있었나요? 회복이 되셨어요?
아니요. 제가 계속 이제 개인 파산을 하고 이제 또 그곳에서 있고 싶지 않아서 이제 그때가 용인에 있을 때였는데 평택에 아무 연고도 없었어요. 평택으로 오게 돼서 병원에서 수간호사로 그때 지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야 수간호사가 왜 거기서 지내냐 했지만 아이들은 이제 시댁에 두고 저만 평택으로 혼자 와서 제가 있었던 곳이 제가 지낼 수 있는 곳이 수간호사가 돼가지고 조카뻘 되는 신규 간호사들이랑 기숙사에 있었어요. 그래서 2층 침대 제가 그때 중환자실에서 워낙 오래 일을 해서 허리도 안 좋았었는데 2층 침대 2층이 그냥 제가 누울 수 있는 매트리스 하나가 제 공간이 다였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주말에 엄마 보러 오면 찜질방에서 같이 자고 그리고 보내고 그런 생활들이 계속되면서 외부에서는 어느 것 하나 책 잡히고 싶지 않아서 완벽하게 일을 처리했어서 병원에서는 인정을 받았지만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정말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수간호사가 되고 나서 주일 성수를 하게 되면서 교회도 계속 가고는 있었지만 저에게는 항상 지금은 이제 분별할 수 있어서 그걸 사단이 주는 음성인 줄 알지만 그때는 그걸 분별하지 못했죠. 그냥 저 스스로 가지는 죄책감. 너는 자살을 여러 번 했던 죄인이야. 넌 예수님 믿으면서도 어떻게 그래. 그러면 그 말에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도 계속해서 아무리 갚아도 갚아도 끝이 나지 않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금 서비스면 뭐 카드도 없으니까 정말 몇천 원으로 며칠을 버텨야 하는 월급 받기 전까지. 근데 어느 누구한테 뭐 5만 원 빌려달라고 하겠어요. 10만 원 빌려달라고 하겠어요.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정말 더 많이 우울증이 더 심해졌어요. 그렇죠. 밖에서는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안에서는 그 갭이 클수록 제가 그렇죠. 더 힘들어지면서 결과적으로 2014년도에 마지막 자살 시도를 또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그게 지금도 생각해도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안 죽은 게 신기할 만큼 제가 얼마나 잘 알겠어요. 무슨 주사를 맞아야 죽을지. 근데 그렇게 맞았고 다 들어갔는데 나는 또 몇 시간 동안 잠을 잔 채로 전화벨 소리로 잠을 깬 거죠. 왜 안 나가냐고.
네네.
그래서 그렇게 세 번째 자살까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세 번이나 그랬는데 왜 내가 죽지 않았나. 근데 그때 그 주에 교회를 정말 완전 너덜너덜한 또 누더기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들었던 설교 말씀이 에스겔 말씀이었어요. 에스겔에 보면 내가 날 때에 저희 엄마한테 그 설교 말씀이 에스겔 말씀이었는데 저희 엄마한테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기였거든요. 네. 엄마가 딸 1남 6년대 다 딸이고 막내가 아들이에요. 아. 엄마가 큰 며느리였는데 아들을 못 만난다고 굉장히 만재 구박을 받으면서 정말 엄마가 또 다섯 번째가 또 딸인 걸 알고서 엄마가 거의 그냥 아침에 쓰러져 버려가지고 그냥 애를 낳고 딸인 것만 확인하고 바로 쓰러진 거예요.
어머.
쓰러지고 그냥 죽든 말든 그냥 본인이 쓰러지 정신을 잃은 거예요. 근데 학교 가던 언니가 그거를 보고서 이제 엄마 살려달라고 옆집 아줌마한테 하니까 아줌마는 애는 지금 뒷전이고 엄마를 살려야 되니까 저를 밀가루 포대에 이렇게 탯줄만 자른 상태에서 엄마가 기절해버렸으니까 밀가루 포대에 그냥 둘둘 말아가지고 옆으로 놓고 엄마를 막 응급처치해서 살리고 나서 애가 죽었겠다 싶어가지고 보니까 내가 건드리니까 그때 응애하고 울면서 살아있더래요. 그래서 네가 피부가 그렇게 까무잡잡한 거다 그렇게 웃으면서 그냥 옛날 이야기하듯이 해주셨던 얘기가 늘 있었는데 그 에스겔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가 날 때 아무도 너를 돌보아 불쌍히 여긴 자가 없어서 너는 물로 씻기지도 못했고 그리고 소금을 치지도 않았고 그래서 아무도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기 때문에 너가 천하게 버려졌다. 근데 내가 내 곁을 지나갈 때에 피투성이가 돼서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그 들에 버려진 이스라엘 백성을 묘사한 아기를 묘사한 게 이스라엘 백성을 묘사한 거였지만 저에게는 딱 저였어요.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되어서 그치만 피투성이가 돼서 발짓하는 지금 제 모습을 보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그 말씀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피투성이라도 괜찮으니까 괜찮으니까 너는 살아만 있어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그때부터는 제가 하나님한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노력을 해야겠다. 이게 이제 그때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은 하고 있었으니까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부터는 조금씩 영적인 거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내가 더 이상은 속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면서 내가 이제 정말 살아내기 위해서 피투성이인 채로가 아니라 제대로 자라내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한테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햇볕 보면서 산책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햇볕을 보면 원래 두 가지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기분을 좋게 해주는 세로토닌이 나오는데 그래서 자꾸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있었는데 사람들 꼴보기가 싫어서 낮에는 쉬는 날은 나가질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길가를 가다가 밑에만 보고 가다가 제가 작은 꽃을 하나 발견하고 10m도 못 가서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지름이 한 3mm도 안 되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봄까치 꽃이라는 꽃인데 그 작은 꽃 안에 하얀색, 파랑색, 보라색 꽃이 색깔이 다 있어요. 너무 예뻐서 그 꽃한테 눈이 딱 멎어서 제가 그 꽃한테 쪼그리고 앉아서 넌 어쩜 이렇게 이쁘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너는 무슨 빛을 내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들킬세라 가면을 쓰고 죽음만 생각하며 살고 있었던 제 모습이 생각이 나서 무슨 빛인지는 고사하고 무슨 색깔인지도 잘 모르겠어서 퇴색해버려진 그 상황이 너무 슬퍼서 막 울다가 집에 와서 엉엉 울다가 제가 그날 저녁부터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저 피투성이인 채로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하나님한테 서원했었던 의료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돌발성 난청이 온 거예요. 결혼하고 6개월 만에. 아. 그래서 아무것도 듣지를 못하게 돼서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옆에 보조석에 태우고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아주대 병원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보조석에 앉아서 잠이 들었는데 목사님이 제가 운전을 하면서 이제 차가 막히니까 이렇게 보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운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을까? 누가 지금 병원에 데려갔을까?